주소서.
나의 모든 걸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말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온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는 국내적으로 무척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저희들의 삶도 그러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 먹기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원 플러스 원 사역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증이 되라는 주제로 부흥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진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병상 있는 환우들과 갖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요일 밤에 교회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 아멘. 우리 인생의 희망, 교회의 희망, 나라의 희망, 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새가족 오셨는데요. 우리 신성순 집사님, 저자 8반에서 또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셔서 우리 박희자 성도님, 예, VIP께서 오셨습니다. 박희자 성도님 오늘 새로 오신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저희가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앉아주시고요. 예, 우리 또 교우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또 교역자들이 얼마 전에 등록하신 여기 옆집 청국장집, 예, 청국장집, 예, 식당에 가가지고 또 우리 밥 맛있게 먹고 또 우리 교역자들 왔다고 얼마나 또 정성껏 해주시는지 또 축복기도 해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예, 잘 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 우리 결산 재직회의에서 결산 공동회에 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재직회와 공동회가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래도 교회의 법을 가능하면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 형식이지만 그렇게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남으셔서 잠깐 동안이면 되니까 2009년도 2008년 결산 공동회로 잠깐 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 수요 예배 이후에 치유 기도회를 앞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교회 이제 신유 기도, 그러니까 치유의 기도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김희식 목사님이 이제 지도 목사님으로 한 10분 이상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과 주일날 이렇게 치유기도 팀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기도회 이후에 치유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유아부실, 예, 1층 유아부실에서 기도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바로 유아부실에 가셔서 기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대학이 어르신들 비전대학이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관 401호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해 준 바대로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뭐가 있습니까? 예,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로 해서 수요일 날 새벽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또 제가 부흥회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 수요일 새벽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집회 한 집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사모하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 계속 광고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부터 개강하니까 우리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재정 실무자 교육이 각 부서 재정 실무 담당자 부서장들이 오는 주일 오후 1시 반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사역부 만남의 축제가 오는 주일날 오후 3시 15분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열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활짝 한번 웃어보십시다. 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활짝 웃으십시다. 약 100년 전에 미국 금융의 중심가 월스트리트, 어떤 의미 세계 금융의 중심가지요. 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돈 많고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JP 모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좀 금융회사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은 이 JP 모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은행,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은행입니다. 이 JP 모건이 100년 전에 활동할 때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투기꾼들이 많지만 그때는 훨씬 더 투기꾼들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나 또 크고 작은 회사들이 넘어가고 위기에 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대재벌 JP 모건은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집 만찬으로 초청해가지고 위로를 하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는 구제금융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거나 또 은행이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크고 작은 회사나 은행들을 많이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사업, 그리고 또 이런 덕을 세우는 금융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아주 존경과 부를 다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JP 모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그 성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건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 그 핵심은 경제적인 신용이 아니라 바로 성품의 신용이었습니다. 사람 됨됨이에 대한 신용이었다는 것이죠. JP 모건은 신용이 없는 사람과는 그가 비록 천국에서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JP 모건이 세운 그 JP 모건이라는 대금융회사 은행, 그게 작년도 말에 예, 미국발 금융위기,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 때에 자기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었던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건이라고 하는 그 은행이 그냥 부도 처리돼가지고 해체되고 말았던 거예요. 예? 왜 이러한 예, 막강한 JP 모건 은행이 예, 부실의 위기로 그냥 해체되고 말았는가? 결국 그것은 선대의 JP 모건 할아버지가 고수했던 그 경제적 신용이 아닌 성품의 신용에 대한 금융 철학, 사업 철학을 그 아들 또는 그 손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경제적 신용 또 돈을 벌고 돈놀이하기 바쁜 거기에 몰두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 됨됨이, 돈을 다루는 사람 됨됨이 성품의 신용이 무너지니까 그런 막강한 은행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발 세계 경기 침체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경제적 신용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신용, 다시 말하면 성품의 신용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막대한 축복으로서의 경제력 또 국력을 부어주실까?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만 이 성품의 실력, 하나님 앞에 성품적인 실력을 갖춘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어떤 책을 썼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널리 알려졌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그 책도 쭉 읽어보면요 일곱 가지 습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른 올바른 원칙을 따르는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원칙을 따르는 인격을 갖추라는 것이 그 성공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난 다음에 결국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뭐 호랑이는 예? 죽어서 뭐 껍질을 남기고 예?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이름도 어떤 의미의 이름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름에는 분명히 이름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박 목사가 그동안 여러 번 설교했지만 여러분에게 남는 거, 여러분 설교 다 기억하는 분들 없잖아요. 예, 감사하게도. 예. 그러나 다 받아줬고 그거 다 외우면 제가 어떻게 예, 또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국 남는 게 뭐냐,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는 알 거예요. 예. 뭐 속속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예, 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서 가까이 이렇게 교우하는 성도님들, 또 아는 성도님들 어때요? 제가 속속들이 다 모르지만 아, 저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남는가? 이것이 남는 거 아닌가? 그 존재가 남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는 소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 예? 그들이 편안한 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성과 타협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야, 뭐 술 마셔도 된다. 뭐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술 마셔도 된다. 뭐 좀 사기쳐도 된다. 예? 또 뭐 예? 음란한 짓 해도 된다. 또 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예? 즐거움만 추구해라. 그러나 예? 그래도 믿는다고 해라. 그래도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쳤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다들 처음에 믿었는데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당장에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니까 드디어 오시니까 예, 놀고 먹자 마시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만 타락한 종교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타락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다 음란한 종교 아주 사람들의 죄성 그런 어떤 쾌락을 부추기는 더러운 죄를 부추기는 그런 종교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지 못하고 부도덕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런 종교인들을 보고 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너무 경건하고 착하게 이렇게 올바른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거 억울하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성품 인격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1절을 4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요. 예, 거기까지. 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 뭐냐?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지난주에 새가족분을 만났는데 교회 어떻게 등록하시게 되셨습니까? 처음 믿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 하여튼 뭐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다고 아직은 뭐 체험도 없고 느낌도 잘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체험이 지금 당장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대단한 신비로운 경험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신앙 체험도 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신비로운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체 핵심이 뭐냐? 약속 믿는 겁니다. 물론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님 참 중요합니다. 그런 아주 절절한 체험이 있는 분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체험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에 기초한 체험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거든. 하나님 말씀 변치 않거든. 예수 신앙의 핵심은 이 약속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언약 신앙, 약속 신앙, 예? 또는 계약 신앙, 하나님하고 약속 맺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 구약이 뭡니까? 오래된 약입니까? 예. 예. 구약은 뭐예요? 한약이고. 예. 신약은 양약입니까? 그거 알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된 약속은 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성경은 약속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딴 거 믿는 게 아닙니다. 꿈에 산신령처럼 해가지고 누가 나타났는데 나를 믿어라 해가 그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믿음의 보탬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약속,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꼭 한약 짜듯이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쏟아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약속,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약속을 믿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이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 때마다 늘 첫 번째 말씀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믿습니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점점 깨닫게 되고 점점점점 많이 알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느냐면은, 아,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지극히 보배롭고 귀중한 약속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약속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 보통 보면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 로마의 그, 뭐요, 큰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런 순교를 당합니까? 그때에, 예? 초대교회 당시에 문헌을 보면, 그런 막 사자를 막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막 하기 전에, 그,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양 껍질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운데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 로마의 그 장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면 저기 보이는 황금 수레에 태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로마 시민을 만들어주고 석방시켜준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건 약속한다. 황제 앞에서 약속한다. 그럼 수많은 막 그 군중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나 그 문헌에 의하면은 그 앞에 끌려 나온 사람들, 그 정도 끌려 나온다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그때 그 황금 수레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 뭐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아주 비교적 예수 믿기,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건 비교적 화평한 것이죠. 평화로운 시기지만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이 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금 수레 그랜저 타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약속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아직은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약속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분들입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커져보세요. 이 약속,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소중합니까?
네.
이 고백 굳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임을 성경 전체에 쭉 나타냅니다. 예? 더디 오시는가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예,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은 앞으로 언젠가 완성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약속에 충실한 분이라고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적나라하게 누구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계약을 깨뜨리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성도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한 번도 여러분 약속 안 깨뜨렸습니까? 저만 깨뜨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깨뜨려봤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다시금 그 약속 붙들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내어버려 두면은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돈도 좀 벌고 명예도 추구하고 다 하겠지만, 예? 결국 이 세상에서 썩고 마는 것들, 썩어질 것들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 육체의 정욕, 우리 인간의 탐욕,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것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다 이 땅에 썩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코이노노스. 이 코이노노스라는 뜻은 뭐냐?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교제를 나눈다, 교통한다 그런 뜻이죠. 꼭 코이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코이노니아 또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동력자 또는 협력자, 파트너, 뭔가를 공유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서 받게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유하게 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우리도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성품이 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성품을 나누어서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신격적이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인격적이라고 말이 안 돼. 하나님을 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신격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성품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신학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크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과 공유가 안 되는 비공유적 성품. 따라합시다. 비공유적 성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맞죠?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전지전능,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또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이런 소위 속성들, 이런 성품들은 우리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성품,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공유적 성품. 자, 공유적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예?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예? 긍휼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성품과 공유되어지는 성품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공유적 성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항목들은 전부 다 자, 비공유적 속성입니까? 공유적 속성입니까? 예. 아우, 여러분 참 잘했어요. 예? 공유적 속품. 별 다섯 개.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느냐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진다는 성령의 열매로. 이건 다 비공유적인 것이 아닌 공유적 성품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네? 자, 이 아홉 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아홉 가지 열매, 또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단어들, 이러한 인격적인 성품들은 다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델을 삼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여주면은 참 이렇게 본받고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문이 뭐라 그랬어요? 불여일견. 예. 아무리 듣고 말해줘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편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편지해 주셨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탄생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이 뭔지를 눈에 딱 보이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적 성품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언젠가 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게 됩니까?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면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삽니까? 예,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3일 밤에 이렇게 예배도 나오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이걸 그냥 굳게 붙잡지 않거나
그냥 견성으로 믿거나 이 약속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에 즐기고 놀고 마음대로 할 게 천지인데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약속이 없는 사람, 아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방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약속을 굳게 이것이 보배로운 약속이라 굳게 가치를 부여하고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려요. 유혹에 약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 아닌 다른 가치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때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나 드리고 예수 믿고 이러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어떤 일이 났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소욕을 따르게 됩니까?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약속을 성취하여 우리의 삶에 확정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에 사람들이요, 민노를 하면서도 세상 풍조, 심지어 세상 종교, 세상 철학에 많이 물들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이럴 때에 쉬운 길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자꾸 택하라고 막 유혹을 하는, 부축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당시 베드로 사도 당시 성도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뭐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도 좀 즐기고, 또 예수도 믿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어때요? 세상도 좀 즐기고 예수도 믿자. 그럼 점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유혹으로 자꾸 기울게 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당시에 헬라 철학 중에 에피큐로스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에피큐로스 철학. 이 철학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고 결국 썩어질 것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대로 즐겨라. 쾌락,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타락한 종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부추겨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지도자들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딱딱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자꾸 쉽게 믿는 방법, 대충 믿는 방법,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자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 길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너희가 함부로 살겠느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겠느냐? 너희들의 신앙 인격 성품을 바르게 지켜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어떻게 발전하는가? 오늘 본문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 7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그럼 믿기만 하면 성품이 그냥 자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발전해 갈 것인가? 첫 번째,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하고,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민노라 하지만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계속 부추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탐심, 나쁜 의미의 욕심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 안 하는 분은 없나 봅니다. 예,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이 욕심이 있습니다. 제 속에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세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이것을 이겨내고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세찬 강물이 거슬러 올 때에 그 강물을 헤치고 헤엄을 쳐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려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절제하나니. 근데 이때 절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 Strict training. 다시 말하면 아주 혹독한 훈련, 엄격한 훈련 이 뜻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를 통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그냥 적당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으로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신앙 인격이 나타날 수 없고 또 신앙의 탁월성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즘 한국 사회 그래도 계속해서 희망의 아이콘, 희망의 별로 떠오르는 스타가 한 사람 있잖아요.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말고. 제가 어저께 한번 봤어요. 도대체가 이 꽃보다 남자가 뭔지. 근데 뭐 별 게 없더라고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보세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 예?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트리플 점프. 예? 여러분, 트리플 점프 이 땅 위에서 맨 땅에서 해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세 번이나 촥 돌아가지고 촥 하고 뭐 야, 너무너무 참 아름답잖아요.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또 참 한국에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놀고 먹으면서 그냥 해서 됐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그 삶을 여러분 안 보셔서 그렇지 처절한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처절한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있을 거예요. 음식 제대로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무거나 여러분 잡수셔가지고 그런 몸매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예? 자기 훈련 힘쓰고 해서는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예? 코치들 옆에 훈련 교관이 없고 야 너 그냥 1년 동안 너 마음대로 살아봐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알아서 그 지내봐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 거야 이제 겨우 열 몇 살 된 소녀가 예? 뭐 구준표 보고 맨날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뭐 인형이나 사고 뭐 라디오나 듣고 뭐 공부 그러면서 그냥 게을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탁월성이 안 나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냥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 힘썼어요. 더욱 힘썼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훈련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중에 저 훈련하고 저 점검해 주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어때요? 저 스스로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은다, 이 버림받은다는 것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무자격한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또 저도 어쩔 수 없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사역 훈련 마친 분들 이제 아, 나 교회에서 중요한 훈련 다 마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예,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이러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언제까지요? 예,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탁월한 열매가 맺혀져요. 공짜 없습니다. 구원 외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외에는 구원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아주 막강한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세력을 꺾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덮어놓고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합니다. 믿음, 자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뭘 갖추라 그래요? 덕을. 또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덕을 갖추는데 덕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지식에 또 뭐예요? 지식이 넘치니까 또 절제를 해야 돼.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절제를. 절제에 또 뭐예요?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뭐라고요? 사랑을.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전인적이신 분, 큰 분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계속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추구해오면서 이 부분을 좀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또 부족해요. 또 말씀을 좀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또 이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뭘 좀 했다 그러면 계속 부족한 데 나타나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룰 때까지. 우리의 신앙 성품의 성장은 전인적이고 종합적이고 계속해서 연쇄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뒤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전인적인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인격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보세요. 본문을.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예. 마지막 신앙 성장의 종착점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품이 계속 신앙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중에 어떤 속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나냐면은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결국 한번 따지고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결국 가만히 보세요. 사랑 배우는 겁니다. 사랑 배우는 거. 근데 사랑을 배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왜냐? 이 많은 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은 아주 성숙한 인격의 궁극적인 종착점 마지막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랑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덕목, 성숙한 신앙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최후의 예, 항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국 뭐예요? 계속 사랑을 향하여 자라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인가 뭐 기뻐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 성품에서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뭐 인간적인 뭐 그런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때 그때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 해가지고 최고의 고수가 된다는 사랑입니다. 근데 저도요. 뭐 말씀도 가르치보고 훈련도 해보고 그러지만 참 사람이요 왜 그래 더디 잘합니까? 그렇다고 또 사랑 전혀 없다 그러지는 마세요. 사랑이 참 더디 잘해요. 이건 정말 신앙의 실력이 고수가 돼야 나타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도들에게 흡족히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닮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신앙적 성품을 뭐라고 합니까? 뭐에 비유합니까? 열매에 비유합니다. 열매에. 자, 열매라는 것, 나무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뚝딱 맺히는 거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열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동안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지금 한 달 믿었다고, 하루 믿었다고, 일주일 믿었다고 내가 뭐 벌써 안 달라졌어 막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수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때? 한 평생 잘 믿어야 되고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하게 잘 믿을 때 점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가 당장에 맺히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꾸준하게. 그래서 모든 영성훈련, 모든 경건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성, 일관성, 항구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봅니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만나 먹기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꾸준하게. 언제까지? 그럼요, 그럼요. 예. 꾸준하게. 뭐 말송 암송을 합니까? 꾸준하게. 예. 그러면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이 세상에 몸을 굴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이나 생각하고 아무것이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닮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될 때에 마침내 오늘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혼란 풍파 문제들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써, 더욱 힘써. 김연아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써, 더욱 힘써. 게을렀던 것들, 또 중간에 낙심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갈망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